미국의 새로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올해 출범한 제119대 미국 의회 사이의 역학 관계가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의회 장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새 행정부와 의회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의회와 백악관 주도권을 공화당이 이제 주도하게 동시에 장악하게 된 점이죠.
네, 맞습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선거 결과 상원의 경우 전체 100석 가운데 53석을 확보했죠. 다수당 지위를 다시 가져왔고 하원에서는 전체 435석 가운데 219석을 차지해 다수당 지위를 지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소속된 공화당이 입법부까지 사실상 장악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된 건데요. 공화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상하원 그리고 백악관까지 모두 장악한 바 있습니다.
네,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 주도권을 모두 잡으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힘이 좀 더 실리지 않겠습니까?
네, 공화당의 의회 장악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실제 과거에도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했던 1기 행정부 첫 1년 동안 의회에선 대규모 감세법 등 공화당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던 법안들이 무려 117건이나 통과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연방법원 판사도 수백 명이 임명된 바 있고요. 이와 관련해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센터장은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 추진에 더 큰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설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more leeway to pursue his preferred policy preferences.
그리고 스탠거론 센터장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경우 의회 조치가 필요한 제재 해제 문제가 의회와의 협력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상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신속한 구성을 위해서 주요 지명자 인준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상원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고유의 인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각각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그리고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약 한 주 전부터 열며 인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상원 인준을 통과하려면 과반인 최소 51표가 필요합니다. 인준에 필요한 직책은 주한미 대사, 주한미군 사령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1183석에 달합니다.
1000개가 넘군요.
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IRA 폐지가 공화당 의회 장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죠, 지금.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법안이기도 한데요. 2022년 공화당의 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의 지지로 통과가 된 법입니다.
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IRA 폐지나 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한국 등 대미 투자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수정돼서는 또 안 된다는 입장을
그렇군요.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탠거론 센터장은 한국 등 IRA에 따른 대미 투자가 공화당 성향에 주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법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 또는 공화당 지역군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한국에 따른 대미 투자가 뭐 공화당 지역구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뭐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고요. 새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해온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죠. 이를 주장해온 상원 의원들이 핵심 위원회를 이끌게 돼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공화당 제임스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이 그렇습니다. 118대 의회에서 군사위 공화당 간사를 맡기도 했던 위커 의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에서 미국이 인태 지역 역내 새로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한 바 있고요.
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역임한 리시 의원 역시 지난해 8월에 VOA에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언급하면서 확장 억지력 강화를 위해 태평양 전구에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제임스 리시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방위비 중액 여부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표명했던 그런 인사죠.
맞습니다. 리시 의원은 외교위 공화당 간사 시절 때부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한국은 물론 나토 동맹국 방위비 증액에 정당성을 밝혀왔던 인물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VOA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방어 책임을 분담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한다 이렇게 네. 말하면서 한국은 동맹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억제하는 위험을 분담할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입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의 이런 견해와 맞물려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대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가 증가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 같은 동맹국 방위비 압박에 큰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이 임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공화당 마스트 의원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당시에 성명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나약하다고 비판했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리시 의원, 위커 의원 그리고 하원 군사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된 마이크 로저스 하원 의원은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지지하는 전통적 공화당 주류파로 분류됩니다. 반면 마스터 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재정 지원에는 회의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기조를 따르는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했다고 해서 당 기조에 맞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공화당이 의석수 차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하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은 맷게이츠 전 하원 의원의 사임으로 전체 434석 하원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218석보다 단 한 석 많은 219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원 다수당으로서는 지난 1931년 이후에 가장 적은 의석이라고 이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특히 하원은 매우 근소한 차로 양당 의석수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성사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I can see happening is that it's going to be much more difficult to get anything done.
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인 북한 인권법의 재승인 법안 같은 경우에도 하원의 이 같은 의석 구조 때문에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로부터 미국의 새 의회와 행정부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